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정을 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후손이 태어나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은혜를 주셨사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가정의 모습을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이 시대가 어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요. 최초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이 땅 가운데 가정을 통해서 주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귀하신 뜻에 수용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전에는 그 가정에 대한 가르침들을 좀 자주 했었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상가교회 있을 때, 탄현동에 있을 때, 그때는 그 영화부를 했습니다. 화요일 날 영화부를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제 조금씩 자녀 양육에 대한 가르침들을 했었죠. 한 2, 3년 정도 아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다가 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들은 뭐 5월달, 뭐 흔히 뭐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몇 편씩 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설교라고 하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간혹 이제 부모 특강, 유아 세례 받을 때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이렇게 말씀했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친 적은 아마 한두 번 정도 아마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쪽으로 이사오고 난 다음에는 별로 그런 시간들을 갖지 못해서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 학교의 위기, 주일학교의 위기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요. 이전에 한국교회는 주일학교가 하부 조직이 되어서 아이를 통해서 전도가 되고 아이를 통해서 부모가 나왔고 그래서 교회의 수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계신 바대로 지금은 더 이상 부모가 믿지 않는데 믿지 않는 부모를 둔 자녀가 교회 나오는 일들은 그야말로 가뭄에 콩나듯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2000년도에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제 기억으로 좀 많이 모일 때 한 70명까지 이렇게 모였는데 그때 한 반수 정도가 부모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저희 교회 안에는 부모가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는 제가 알기로 한둘 정도 돼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나요? 자연스럽게 자녀가 나오고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나왔는데 자녀가 믿지 않는 자녀가 교회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믿지 않는 가정이 들어올 수 없지요. 이것이 조국교회 쇠퇴를 불러온 하나의 원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신앙교육의 실패 때문이에요. 만약에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란 자녀들이 다 거듭나고 다 예수 믿고 그들이 다 신앙생활 했다면 조국교회가 이렇게 약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왜 조국교회 수적으로 이렇게 왜 약화되었느냐? 그것은 가정교육, 신앙교육의 실패 때문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새롭게 일어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일에 실패한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지요. 우리는 중생한 근원에서 자녀를 낳지 않고 아담의 타락한 근원에서 자녀를 낳는다 그랬습니다. 부모가 거듭나면 자녀가 태어날 때 바로 거듭나지 않아요. 모든 자녀는 예외 없이 부모가 거듭난 사람이거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자녀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다 태어납니다. 따라서 어느 시대, 어느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시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있는 것이죠. 근데 물론 부모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거듭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거듭나지 못한 부모 밑에서 자녀가 거듭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하스 왕이 있잖아요. 불신앙의 왕 아닙니까? 유다의 남유다의 왕이었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이미 아수로에게 마음이 기울어져서 표적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해도 표적 필요 없다라고 나는 아수라고 손잡으면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아하스죠. 그런데 아하스 밑에 누가 태어나는가 하면 히스기야가 태어나요.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또 히스기야 밑에 므낫세가 태어나거든요. 므낫세가 또 얼마나 불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시아 같은 경우에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모는 아몬이라고 경건치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태어났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들은 예외고 거의 대부분 부모가 경건하면 자녀도 경건한 자녀로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은혜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할 때 제일 첫 번째 부모가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한 사람 때문에 제가 들어왔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인 부모가 변하면 그 자녀가 변하고 가정이 변합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 부모는 자녀가 변해주기를 바라지 자기가 변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자기는 일관된 삶의 자세를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자녀가 변화되어 주기만을 바라는 것이죠. 왜 제가 부모가 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자녀의 교육은 자녀를 가르치는 기술 습득에 있지 않아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부모가 거듭나고 신적 성품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녀의 교육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기능과 기술의 습득 여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죠.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지 않는 한 자녀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죠? 잘 보세요.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이후에 어떤 일이 뒤따라왔죠? 세상이 저주를 받는 피조세계 무질서 함께 따라왔죠. 그렇죠. 그런데 구원은 그와 역순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함으로 그 다음에 그 가정과 그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요. 따라서 역시 문제 해결의 키는 다름 아니라 중생과 회심과 거듭남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거듭나지 않으면 자녀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듭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거듭나고 난 다음에 신자의 실존적인 삶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중생하고 회심해서 성화의 과정이 이르는 그 동안 많은 어려움들을 겪잖아요.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면서 성경 원리를 따라 살아내어 본 그 삶의 경험이 없으면 자녀에게 제대로 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어요. 그냥 뭐 기도하고 뭐 내가 위해서 기도한다 사랑하고 따뜻한 밥 해먹이고 이렇게는 할 수 있는지를 몰라도 그 아이의 영혼 안에 일어나는 회의와 갈등과 문제가 뭔지를 캐치를 못해내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대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고 난 다음에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죠? 갓난아이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갓난아이 상태에서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그 구원의 전 과정을 살아낸 경험과 앞서는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그런 교육의 스킬들, 기술들 이런 것들을 가르침 받아서 이것으로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아니하면 제대로 자녀를 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함께 지금 모여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을 잘할 수 있는가? 그러면 거듭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을 잘할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저로부터 뭔가 스킬을 아니면 아이 양육 방법을 듣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인데 그 이야기 물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이야기는 좀 있다 하고 사실은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겪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였지요? 성부, 성자, 성령, 만세전에 택정하여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아들을 보내시고 때가 되어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야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 영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걸 가리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부딪혔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 유혹에 부딪혔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살찔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했지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했지요.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알과 하나님 둘 중에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했지요.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지요.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말했지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지요. 그래서 일관되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러저러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겪느냐 하면 믿는 부모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자녀 양육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림역은 몇 호선입니까? 2호선이죠, 그죠? 제가 1호선을 타고 가는 한 신림역에, 아, 1호선 겹치나요? 경의선. 경의선을 계속 타고 있는 한은 저는 신림역에 도착할 수 없죠, 그죠? 거기서 내려서 2호선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을 추구하려고 하면서 신앙교육에도 성공해 보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추구하려고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믿음을 도구로 세상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작 하나님 그분 자신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박차고 나가서 세상을 더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사망에서 우리를 끌어내어서 생명으로 옮겨놓았는데 더럽고 쇠하고 허무한 세상으로 다시 나가서 세상을 얻어보겠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문제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존재와 소속과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뀝니다. 삶의 근거와 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 목적, 자세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요? 그 다음에 세상의 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배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라는 명제를 단순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천당, 예수 믿고 구원, 그 다음에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더 추구하는 것이죠. 많은 신자들이 신자가 세상에서 두각을 드러내어야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신자는 찌질하게 살아서는 안 되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어야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배운 분들이 더더욱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복을 받습니까? 국회의원이 되어 영광을 받나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었는지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의정활동을 벌이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사용해서 명예를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높이 되면 영광 받으시나요? 쉽게 말해서 주일 성수도 안 시키고 학원 보내고 그래가지고 좋은 학교 보냈습니다. 영광 받으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면에서 자신의 분량과 위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분량 안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능력과 형편과 처지를 잘 살펴서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인품적으로 성품적으로 부드러워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그 아이가 뭐가 되느냐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신 바대로 제 첫째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요. 뭐 세무고시 이제 준비한다고 하는데 되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일도 나가야 되고 모의고사도 주일날 쳐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되면 뭐 하겠어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되었다. 열심히 노력하면 악인이나 불의한 자나 하나님께서 고로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면 어떤 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영광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되어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그게 영광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다 지금 물들어 있습니다. 조국교회 모든 교인들이 여기에 다 함몰되어 있어요. 이런 논리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관점과 시각이 바뀌는 것이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종말의 관점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현실에서 멋들어지게 처세술을 사용해서 이 세상을 물타기 하면서 잘 살아내고 그래서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면 헌금 많이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몰라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현실을 어느 정도는 압니다. 왜 제가 다 모릅니까? 나 제가 오늘 진짜 현실이 뭐라 그랬죠? 종말에 실제로 드러날 것이 진짜 현실이에요. 진짜 현실을 정보로 알고 그 정보를 머리로만 알지 않고 그 정보를 따라 오늘의 현실에 마땅한 신자의 삶의 가치와 태도를 견지하면서 그렇게 자녀를 키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뭐 교사들 중에도 막 열심히 교사할 때는 주일날 어디 간다 그러면 주일 지키라 지키라 이러면서 그 다음에 아이가 점점 자라가지고 중고등부 가고 하면 그 다음에 본인도 주일날 학원 보내고 뭐 시험 치러 보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썩어 빠진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을 얻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되고 보자.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지 않겠느냐. 잘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지.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뭐 세상을 등지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불신자와 삶을 공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요. 사회를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신자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일관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사는 자가 신자예요. 거기에 무슨 다른 어떤 방법이 동원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 양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자녀 양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균형 잡힌 성품입니다. 균형 잡힌 성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 뭐 우리처럼 무슨 대학을 나왔습니까? 무슨 교양감을 들으면서 교육학을 들었습니까? 무슨 교육 심리를 공부했어요? 전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자녀를 잘 키웠습니까? 따뜻하게 밥 해먹이면서 아이들 얼마나 잘 키워냈어요. 예외 없이 그분들은 비교적 좋은 성품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신적 성품을 실제로 연대 삶 가운데 구현해 내십시오.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1장에 4절부터 믿음을 이야기하죠. 그죠?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서 그 다음에 후서 3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베드로서 1장 3절부터 7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정욕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돼 있죠. 3절에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수단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는 것, 받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그 선한 것, 부유한 것들을 많이 받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덕을 불러들이는 키예요. 자, 근데 믿음 다음에 믿음에 뭘 더하라 그랬죠? 믿음의 덕을 그랬잖아요. 덕이 뭡니까? 도덕적 탁월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날 조국교회 문제가 뭐지요?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이 실상 자기 가정과 삶으로 돌아가면 오늘 제가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식에도 못 미치는 삶을 살거든요. 도덕적 탁월성이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서 병 고치고 엄청난 일을 해도 덕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그 다음에 덕에 뭘 더하라 그랬어요? 지식을. 사랑을 하려고 해도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지식을 따라 남편에게 아내와 동거하라 그래요. 여성성의 특징이 뭔지, 아내의 특징이 뭔지 몰라요. 원사이드 러브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자기 방식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한 번도 아내로부터 이렇게 하면 당신은 어떠냐라고 묻지 않은 채 이렇게 하면 아내가 좋아할 것이라고 상상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지식에 뭐라 그랬어요? 절제라 그랬죠. 여러분들 많이 안다고 해서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안다고 해서 성품을 다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절제가 더해져야 됩니다. 절제가 뭔가요? 절제라는 것은 뭘 이렇게 딱 붙드는 힘이에요. 해이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좀 알면 나 안다 내 얼마나 많이 한지 아니? 자랑하고 좀 더 가지면 내가 이 정도로 가지고 있어. 어디 갔다 오면 내가 여기 갔다 왔어. 절제가 없는 거지요. 절제를 한 번만 하면 성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절제에 뭘 더해야 돼요? 인내를. 그죠?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과정은요, 버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거의 대부분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는 것이에요. 성숙하냐 성숙하지 못하냐의 차이는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는 일들을 잘해내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내처럼 별 볼 일이 없어 보이는 것도 없지만 인내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없어요. 식물을 여기 심었다가 뽑아서 저기 심고 또 뽑아서 저기 심고 그러면 식물이 열매를 맺을까요? 절대로 못 맺습니다. 땅이 좀 안 좋아도 오래 그냥 두고 봐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견디고 버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누가 말한 바대로 인내는 황홀한 인내입니다. 왜? 열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을 소망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 아닙니까? 그까지 견디는 거죠. 왜 인내가 황홀한 인내입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편과 도구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인내는 인내할 수 없는 순간을 지나가는 것이 인내예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이제 못 참겠다 하는 순간을 지나가는 게 인내입니다. 그래서 견디셔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와 그 삶의 방식들을 견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잣대를 바꾸시면 안 돼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인내에 뭐를 더하라 그랬죠? 인내의 경건을. 인내를 거치지 않은 경건은 경건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만들어내는 경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인내의 열매로서 경건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경건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간혹 보지요. 그죠? 손가락에 꼽습니다. 이런 경건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고 경륜이 많아진 사람들, 경륜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경건을 드러내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하죠. 말이 많고 잔소리가 많고 해프고 권위주의적이고 고집은 세고 어떻습니까? 제 말이 다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들 시부모님들 부모님들 한번 보세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고상하고 아름답게 늙어가는 분들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그럼 경건이 이걸로 끝이냐? 경건의 형제의 오해를. 홀로 나는 경건하다. 그런데 형제의 오해가 없으면 그 경건은 참된 경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뒤에 있는 덕목이 확증해 줍니다. 믿음의 덕을 그랬죠. 진정한 믿음은 덕이 믿음을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형제 외에 뭐를 동반하라 그래요? 사랑을. 그죠? 이 사랑은요, 그냥 남녀 간에 불타오르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 의지적 사랑이에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할 때, 이전에는 에로스적인 사랑을 했다면, 지금은 에로스적인 사랑은 아마 이지적 사랑, 의지적 사랑보다 훨씬 더 적을 거예요. 이전과 같이 그렇게 젊지도 않습니다. 제 아내가 나이가 들었잖아요. 50줄이 넘었잖아요. 얼굴은 좀 예뻐지긴 했어요. 이전보다는. 훨씬 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러면서 제 자랑도 좀 하고요. 아, 진짜예요. 제 아내 사진을 보면 다들 더 예뻐졌다 그래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해주는 말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제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으니까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전보다 더. 답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적 성품을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 무슨 뭐 자꾸 이렇게 교육법, 방식,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슨 교재 써야 되는가, 어디 학교에 보내야 되는가, 그것은 일반 상식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신적 성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신적 성품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에서 자라가는 사람만 신적 성품을 더 부유하게 갖출 수 있고, 이런 신적 성품이 동반되지 않으면 부모의 사랑은 어긋난 사랑이 되고 자녀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부모 중에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나요? 다 사랑해요. 사랑해서 자녀를 망치는 것입니다. 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제가 서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본론과 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사실 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제가 정보들을 이제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자녀 교육의 문제를 한번 계속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장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첫째는 인간관에 대한 잘못된 오해입니다. 세상 인본주의적인 교육학자들은 아이는 순진하고 순결하고 그 다음에 어른이 되면서 나쁜 것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지요.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고 말해요. 이미 태어날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휴머니즘, 인본주의적인 인간관이 우리 교육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은 아이는 미성숙할 뿐 본질적으로 악하기는 어른과 똑같다고 말해요. 아이라고 절대로 순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 족속들을 죽일 때 아이도 죽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또 하나 자녀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과잉보호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젊은 분들 자녀를 과잉보호합니다. 제가 보니까 좀 어린아이들을 둔 분들 제가 몇 가정이 없네요. 여기 보니까 꼭 그런 분들이 빠지시더라고요. 아이 밥 먹일 때 보면요, 압니다. 저는 비교적 어쨌든 여러분들 많이 접하고 가정들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 다루는 것만 딱 보면 어떻게 사는지 거의 다 압니다. 제가 쪽집게라서가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 가정들을 많이 만나고 봤거든요. 아이 어르고 달래는 거 보면 알아요. 아이 밥 먹이려고 하면 어떻게 먹여요? 밥그릇 가지고 노는데 쫓아가면서 먹이죠? 보편적인 그 젊은 분들 그렇게 아이 그렇게 먹이잖아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과잉보호는 자녀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키우셔야 돼요. 얼마든지 자기가 자기 손으로 퍼먹을 수 있고 자기가 옷 입을 수 있고 자기가 얼마든지 씻을 수 있는데 가방까지 다 메워줘요. 완벽하게 준비 다 해놓고 머리 막 감겨주고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딱 돌아서면 탁 제 가방까지 딱 끼워줘서 탁 하면 나갈 수 있도록 전자동 시스템이. 옷을 입혀주기보다 스스로 입도록 해줘야 되고 무거운 것을 들어주기보다 스스로 들도록 해줘야 되고 숙제를 지나치게 도와주기보다 스스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이로 하여금 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두 가지 가장 큰 장애가 뭐라 그랬지요? 인본주의적인 인간관, 과잉보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성경적 방식으로 바꾸어서 이런 장애를 여러분들 일단 해결하셔야 돼요. 이런 상태로는 절대로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잘 때 엄마 귀 만지잖아요. 그죠? 자기 귀를 만지고 자기도 하고 저질먹죠. 어릴 때는 허락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애착관계가 형성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뭐 다섯 살, 여섯 살이 된, 일곱 살이 됐는데 자꾸 엄마 귀를 만지고 막 이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녀 교육의 이제 실제 부분을 제가 좀 다루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자녀를 양육해야 되느냐?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은 절대로 나이 기준에 따라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리다고 해서 기준을 낮추거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기준을 높이는 법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적용할 완화될 규칙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신명기 6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부지런히 가르치라. 쉬운 부분은 먼저 가르치고 어려운 부분은 나중에 가르치라 그랬나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어떤 부분은 말귀를 알아듣는 10대 때 가르치라.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 와서 새로운 분들이 저희 교회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지요? 여러분 아시죠? 아이들이 딱 앉아서 한 시간 반 동안 딱 예배 드리는 거. 거기에 보통 다 놀랍니다. 저희들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아이에게는 어려운 것이 없고, 그죠? 생소한 것만 있다. 새로운 것만 있다. 아이에게 절대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도록 하면 예배 드려요. 물론 때로는 좀 징얼거리기도 합니다. 아프고 그럴 때는 잠이 온다든지 뭐 먹고 싶을 때 그런 거는 예외죠. 잘 예배드려요. 우리 아이들 항상 제 아내 옆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공예배 때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 대부분 그렇게 다 키웠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기대치를 낮춰주거나 약화시켜주는 이런 버릇을 자녀에게 길러주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아이의 정신적, 신체적 미성숙함 이런 것들은 당연히 헤아려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실수로 뭘 넘어뜨려서 깨뜨렸다든지 그때는 화를 내실 게 아니에요. 다치지 않았는지 잘 돌아보고 아이를 챙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가 하지 마라 그랬는데 뭐 숟가락을 가지고 뭐 우유를 퍼서 막 땅바닥에 흘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장난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는데도 계속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놀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체벌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장난을 친다면 그것은 왜 책망을 받아야 되는가? 왜 체벌을 해야 되느냐? 우유를 흘린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체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종 아이들이 부모가 어떤 일을 시키면 뭐라고 변명을 자주 하는가 하면 잊어버렸어요. 잊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성경적 기준에 의하면 잊어버리는 것은 죄입니다. 구약 백성들의 패역함이 어디에서 비롯됐어요?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사랑을 잊어버린 데서 이들이 패역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잊어버린 것은 아이 편에서 내세울 수 있는 명백한 변명이 아니라 사실은 명백한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닌 도덕적 의무의 문제입니다. 물론 한두 번은 다시 기억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까먹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저희 교인들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뭐 투정을 하고 짜증을 내고 징징거리고 그러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 나이와 상관없이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문제로 봐줄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아이가 찌당거리면 부모가 이렇게 변명해요. 아이가 잠이 와서 그래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징얼거리고 찡찡거리는 게 항상 잠이 와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는 방편이죠. 의사소통의 수단이 징징거림이에요. 그걸 자꾸 받아주니까 항상 징징거리는 것입니다. 죄에도 나이 구분이 없고 순종에도 나이 구분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두 살짜리면요, 두 살짜리 수준의 불순종과 순종이 있는 거예요. 다섯 살짜리면 다섯 살짜리 수준의 순종과 불순종이 반드시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단계든지 간에 죄를 발견하시면 부모는 그것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두고 아이가 어려서 그러고 약해서 그러고 체질이 약해서 그러고 그렇게 다 봐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는 지속적으로 징징거리고 투정 부리고 부모는 따라가고 나중에 감당이 안 되니까 막 아이한테 막 윽박 지르고 그러니까 상호간에 힘들잖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자녀교의 실제 두 번째는 자녀교의 실제는요. 첫째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자녀 교육은 시작이 됩니다. 막 걸음마하고 기어다니는 아이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다름 아니라 순종훈련입니다. 순종하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남편의 권위에 순복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죠? 부모는 자녀를 잘 다스리고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아내에 의해서 자녀 양육이 제대로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부모가 권위의 주체가 되어지지 않는 곳에서 자녀가 잘 자라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권위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는 시대가 됐는데 그래서 누가 우리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고 하면 사람들 다 싫어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권위의 체계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권위에 순복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부모에 의해서 권위가 뭐고 질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뭡니까? 질서를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이 어떤 죄를 지었죠? 유다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하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혼돈이에요. 무질서입니다. 주먹구구식이에요. 왜 부모의 권위가 중요합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요즘 자녀에게 절절매는 부모들이 있죠. 안 돼라는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안 돼라는 말을 한두 번 하면 아이가 안 해야 되는데 안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하는데 아이는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자녀 양육은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자녀로부터 부모님들이 권위를 받아내지 못하면 나중에 자녀는요,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말썽쟁이가 되어지게 됩니다. 지금이야 완력으로 돈으로 통제할 수 있죠. 커보세요.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집도 나가고요. 딴 살림 차릴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절절 기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나름대로 가정 안에서 규칙을 정해놓지 않습니까? 뭐 컴퓨터 게임은 주말하면 해라. 그 다음에 자고 들어오지 마라. 뭐 나름대로 하여튼 이런저런 규칙을 정해놓죠. 그렇죠? 그런데 가정에서 세우는 모든 규칙, 기준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는 기준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과 상통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기준과 규칙이 아닌 많은 기준과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그 자녀는 율법주의자가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 좋은 부모님들이 나름대로 막 열심히 아이를 키우고 열심히 하는데 아이가 빗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거의 예외 없습니다. 부모가 성경이 명하지 아니한 그런 법칙들, 규칙들을 만들어서 아이를 그냥 쪼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기준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자녀로 깨닫도록 해야 돼요. 어떤 규칙을 내세울 때는 왜 이 규칙을 세웠는지, 세울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이러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해서 아이가 그 법을 따르는 것이 단순한 부모의 권위와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이로 깨닫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보수가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야 된다. 이 사실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아이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부모가 때로 실수도 할 수 있고 체면 때문에 혹은 내가 잘못 어떤 사실을 알고 있어서 아이를 심하게 야단치거나 도에 넘치도록 아이를 막 몰아붙이는 경우들이 간혹 생깁니다. 체벌함답시고 아이를 그냥 거칠게 몰아붙이는 경우들이 있죠.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아이를 그냥 막 폐고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빌어야 돼요. 어른들이 어른들에게 잘못할 때 용서 구하듯이 아이한테 똑같이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라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이런저런 자신이 겪었던 상처와 아픔들을 좋은 관계가 형성되면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아, 그때 아버지가 그때 때렸는데 아, 그때 정말 억울했다고. 뭐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그런 데를 잘 들어보고 비록 지나간 일이랄지라도 잘못 생각해서 내린 체벌이라면 아이한테 그때 아빠는 몰랐다. 내가 너무 너한테 한 것 같다. 용서를 구해야 돼요. 저도 자녀한테 용서를 구한다고요. 지금도. 아빠가 말을 좀 세게 했다. 카톡으로 보내가지고.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격에 맞지 않게 화를 과도하게 냈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아이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 열심히 자녀 교육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일수록 세세한 규칙을 많이 만들게 되고, 그래서 그 규칙이 자녀를 힘들게 하게 되고, 그래서 자녀가 그 규칙을 어길 때 마치 율법을 어긴 것처럼 여기게 되고, 그래서 갖지 않아야 될 죄책감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법과 하나님의 율법을 분명하게 뚜렷하게 구분해서 가르쳐야 돼요. 아이가 가정의 법을 어기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아빠가 이러라 그랬는데 이안 이랬고, 이 해놔야 되는데 너안 했고 막 이러면서 아이를 쪼아붙이면, 아, 지금이야. 뭐, 맞는 말이고 하니까 따라하지요. 그러나,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가정의 법을 하나님의 법과 동일시하면서 그렇게 양육을 받은 아이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법이 성경적인 법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자신이 견지해왔던 모든 삶의 틀을 한순간에 다 깨어버리고 어긋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떠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뭐 술, 담배 문제 이런 것들은 물론 당연하게 가정에서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지만, 일정한 연령이 되면서 아이 뭐 자는 시간, 먹는 시간, 행동을 통제하는 이런 것들은 지혜롭게 상황에 따라서 잘 조절을 해서 아이가 하나님의 권위와 보살핌과 질서 안에서 자라는 법을 배우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번째로, 어릴 때 엄격한 규칙으로 통제를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해요. 어릴 때 풀어놓고 자라면 좋습니다. 그죠? 거꾸로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어릴 때 완벽하게 통제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6개월이 지나면 벌써 아이는 인지 기능이 있으면서 칭얼거리고 짜증을 내면서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먹이고 아픈 데도 없고 그러는데 괜히 징징거리고 하면 그때는 뭐 뭐라고 막 하지는 못하죠. 그러면서 달래고,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살살 말로 달래면서 그때부터 교정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6개월 때부터. 6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교정과 훈계의 단계로 접어든다. 근데 대개 보면 두세 살때 완전히 방목을 시켜버리죠.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냥 해줍니다. 그 다음에 교회 와가지고 막 예배 들려와가 구역에 모임 가니까 아이가 말을 들어 먹습니까? 안 들어 먹죠. 그죠? 이미 때를 놓치신 것입니다. 물론 그 위에도 잘또 하시면 또 교정은 됩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 아이를 잘 이렇게 각을 지어서 만들어 가야 돼요. 태어나서 5살이 될 때까지 아이를 제대로 가르쳐 놓지 않으면 10대가 되었을 때는 부모로서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할수 있는 일이 있긴 있어요. 잔소리 할수 있습니다. 먹혀들지 않는 거예요. 잔소리만 많아지고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물론 그때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좀 지혜롭다면 이미 그때 되어서 아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릴 때는 적어도 5살까지는 부모가 모든 면에 완벽하게 주도권을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서 자립심을 길러주고 그 일을 스스로 하게 하면서 끈을 하나씩 천천히 풀어주는 것입니다. 규율도 정하고 철저하게 지키도록 완벽하게 통제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먹이고 입히고 자는 훈련을 규칙적으로 하도록 해야 됩니다. 9시에 재웠다가 그 다음에 영화 보고 1시에 자고 그 다음에 늦게까지 자고 아이가 일어나서 막 바둥거리면 너 잠도 없냐 잠 좀 자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규모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아이가 제대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는 시간에 재우고 먹는 시간에 먹이고 그래서 먹고 자고 하는 어릴 때 그 훈련을 딱 때가 되면서 딱딱 그 시간에 맞춰서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양육을 받지 못하면 삶이 규모가 없어져요. 그냥 좀 힘들면 안 해버리고 이런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어릴 때 양육 방식이 그런 거죠. 부모로부터 그렇게 양육을 받은 거예요. 근데 왜 아이를 이렇게 양육하기가 어렵습니까? 자녀가 너무 귀엽게 보이죠? 그죠? 저도 정말 아이들 예뻐했거든요. 지금도 갓난 아이들 이렇게 딱 보면 제가 이렇게 탁 안아주고 싶은데 이 볼에 이렇게 탁 갖다 대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은지요. 근데 잘못을 해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귀엽게만 보시는데요. 계속 그렇게 보고 계시면 안 돼요. 귀엽기만 한 그 단계가 반면으로 보면 악을 키워나가는 단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귀여워하시는 것하고 악을 키워나가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귀엽다는 것 때문에 봐주고 체벌했다가 웃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는 제대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어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부모의 권위에 순복하는 훈련을 받지 못한 아이가 갑자기 10대가 되어서 말을 착착 들어먹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오산이십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자동적으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만하게 아이가 친구인지 뭐 자녀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야말로 올라타고 그래도 놔두고 그냥 그런 분들 계시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릴 때 확실하게 기강을 잘 잡으면 모든 것이 수월해집니다. 물론 이때 아주 어렵죠. 그렇죠? 그때 하나하나 다 이렇게 뒤쫓아 다니면서 행동을 이렇게 통제한다는 게 참 어렵지만 그런데 그때 잘 해놓으시면요. 그 다음에 훨씬 쉬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뭐 입을 댈 게 없어요. 말을 이렇게 하면 그냥 다 알아먹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아이들 키우는 게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크게 제가 할 게 없거든요. 다 알아서 하잖아요.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큰 불만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대로 잘 자라준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이가 자랐잖아요, 이제. 그죠? 26, 23 됐잖아요. 웬만큼 다 자랐거든요. 이제 자기 앞길 다 갈 정도로 자랐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막 자랑하고 이럴 정도는 못해도요. 막 그만하면 됐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뭘 어떤 직을 가지고 뭘 먹고 사는가 그것은 주의 섭리 안에서 되어질 일이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청소년들 시기에 접어들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청소의 문제는 사실은 처음부터 큰 문제로 드러난 것처럼 보이지만 수년간 무시하고 넘겨버렸던 작은 문제가 터진 결과예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그런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한 결과가 문제로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잘 양육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일관된 원칙을 세워서 그 원칙에 따라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일관된 원칙이 없으면 자녀는 필시 책임감이 없는 아이로 자라게 되어 있어요. 뭐 일을 시켜놓으면 일을 반쯤 하고 그냥 가버려요. 했냐 그러면 까먹었다 그러고 그냥. 전혀 이게 뭐가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일관된 삶의 원칙과 방법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가 양육을 할 때는 남편과 아내의 원칙이 똑같아야 돼요. 물론 아버지 역할과 아내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역할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내가 항상 자녀를 봐주고 아빠 오면 이러겠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협박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아내의 말이 곧 자신의 말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줘서 엄마의 말을 아이가 듣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남편에게 있습니다. 남편 역할 제대로 해야 돼요. 돈만 벌어다 주면 남편 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에는 크게 두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을 교정해 주는 교육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교육은 뭡니까? 잘못을 교정만 하면 되나요? 원리를 세워줘야 되죠. 잘못을 잘 교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나요? 잘못을 교정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됩니다.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잘못을 교정해 주지 않으면 원리를 가르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교정을 해도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성경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 독립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이의 특징이 뭐죠? 대학 들어가면 막 나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통제해서 대학은 들여보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삶을 세워주는 교육을 못했거든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세상은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는 세상이고 마지막에 종말이 올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서 그 아이가 세상 풍조에 요동치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의 원리를 세워주는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체벌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오늘 반드시 체벌해야 될 것은 뭐냐? 형제 간의 말다툼, 그 다음에 어줍지 않은 일로 승강이를 벌이는 거, 실강이 벌이는 거, 징징거리는 거, 그 다음에 미적거리는 거, 이런 거 다 체벌의 대상입니다. 뭐라고 말하면, 아, 그거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거 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런 식의 변명을 그냥 자꾸 봐줘서는 안 돼요. 아이, 뭐, 아이가 뭐 한다고 그러느냐? 다 압니다. 뭘 안다고 하느냐? 아이가 다 알아요. 아이가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부모가 어떤 형편과 어떤 장소에서 나를 체벌하는 일을 어려워하는지를 알아요. 손님 오면 어려워한다는 거 알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면 나를 잘 체벌하지 않는다는 걸 아이가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고자질이나 게으름, 부모 무시하는 거 이런 거 문 쾅 닫고 들어가는 거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심기를 살펴야 돼요. 그런 일을 했을 때 아이의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억울함인지 분노인지 잘 살펴서 그 아이를 교정해 나가야 돼요. 언제 그러면 체벌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체벌한다면 언제 체벌해야 되느냐? 언제 체벌해야 될까요? 언제 어디서건 즉각 처분을 내야 됩니다. 즉결을 해야 돼요. 네, 아시겠죠? 아이는 영특하거든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부모가 자기를 때리는 일을 어려워하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부모는 언제나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자녀를 체벌해야 돼요. 저희 아이들도 예전에 저 화성교회 있을 때 말이죠. 둘째인가 우리 찬영이 이렇게 자꾸 울고 그럴 때 제 아내가 예배 시간에 중간에 데려와가지고 사택이 바로 예배당 길 바로 맞은편에 있었거든요. 데려와서 때렸습니다. 근데 때릴 때 어떻게 때리셔야 되죠? 아이가 자지러지도록 때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부모의 눈에 눈물이 날 정도로 때리셔야 돼요. 그렇게 때리는 일을 한 두세 번 하시면 더 이상 그렇게 때릴 일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강도가 약한 채 계속 맷집만 불리면 아이는 계속 맷집을 불리면서 그 체벌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항상 가르쳐야 돼요. 오늘 아빠, 엄마가 이런 자리에 가는데 이런 자리는 이러이러한 자리다. 이런 자리는 이렇게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잘 가이드를 하면서 아이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 장소에 가서 그런 행동을 하지 못했을 때는 뭐 가능하면 좀 봐주고 그 다음에 도무지 안 되겠다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손님들한테도 죄송한데 제가 좀 아이하고 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체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두 번만 하면 나가서는 말 안 듣는 그런 버릇은 절대로 갖지 않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덧붙이자면 징징거리는 것은 부모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아이가 징징거리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징징거리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부모가 원리를 따라서 자녀를 체벌하면 징징거림은 반드시 고쳐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처음 시작하면요. 10분이 멀다고 아이에게 체벌을 해야 될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도 견디셔야 돼요. 그렇게 한 몇 번만 하면 그 다음에 아이가 자신의 삶의 행동 반경을 딱 설정해서 그 질서 안에 들어와요. 절대로 말로 경고하지 마세요. 3, 3번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 둘, 셋. 10번 세었을 때 순종하는 일은요. 1번 세었을 때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 10번을 세세요? 다음에는 안 봐준다 그랬다가 또 봐주고 또 봐주고 하니까 안 봐준다는 말이 먹혀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말이 힘이 없는 거예요. 권위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언약의 자녀죠. 그렇죠?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약적 혜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거듭나게 못 만들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못 만듭니다. 그죠? 우리 그 아르미니안주의에 대해서 말할 때 예지 예정을 말하잖아요. 예지가 뭡니까? 믿는 자를 알고 선택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지 예정을 어떻게 설명했지요? 예지를 어떻게 설명했지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거듭나게 못 만들어요. 제가 저희 아이를 거듭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이죠? 길에 행할 때든지 집에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입니다. 아이들은 타고난 죄인이고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믿는 자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혜택을 받기 때문에 또 안정감도 함께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정서를 함께 가지고 내가 부지런히 아이를 잘 가르치지 못하면 이 아이가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다. 지옥 백성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면서도 또 반면에 언약의 부모들에게 주신 은혜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면 아이가 거듭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또 가지고 이 두 가지 정서를 함께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듭난 부모에 의해서 그 다음에 신적 성품을 갖추어가는 부모에 의해서 그리고 부지런히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부모에 의해서 자녀는 거듭나고 그리고 신자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릴 때, 비교적 어릴 때 이런 원칙을 적용해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 제가 늘 잘 드는 비유가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 국가대표 양궁 선수하고 화살을 쏘면, 양궁을 쏘면 제가 국가대표 선수를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이겨요.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5m입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 하면 제가 20cm 앞에서 쏘면 이겨요. 그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어릴 때, 가까울 때, 아이는 화살의 표조가 같아요. 가까울 때 명중시켜야 돼요. 이미 다 자라가지고 청소년기 되고 청년 되어가지고 다 그냥 자기 삶의 어떤 규모를 가지고 시간 만나면 부모가 어디 가자 그러면 안 가고 친구들 따라가고 뭐 집에서 컴퓨터 게임 하겠다 그러고 내버려 두고 이런 상태에서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가 하면 없고 이미 사실은 좀 때가 늦은 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또 이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일로 지혜롭지 못하고 삶의 규모를 제대로 갖지 못해서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또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도 그런 자녀들에게 또 크신 은혜를 베푸시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신자다운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 삶의 규모를 가지고 그렇게 자녀를 잘 양육하면 또 자녀가 어느 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여러분들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정말 전통에 가득한 화살이라고 하는 비유에 적절한 그런 아이들로 잘 키우셔서 정말 이 성령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둘째도 휴가 왔다가 이제 들어갔는데 둘째가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참 기쁘고 좋은지요. 함께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이제 다 커가지고 말이죠. 시간이 다 멀쩡해요. 뭐 크게 코치할 거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쭉 보다가 막 이런 부분은 좀 그렇다. 좋게 이야기하면 아이가 또 알아먹고 또 제가 또 좀 잘못해가지고 아이에게 조금 말을 좀 세게 하고 하면 또 미안하다 잘못했다. 아빠가 좀 성격이 좀 그렇다. 용서 구하고 그러면 또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거죠. 이렇게 자녀를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원칙들 잘 숙지하여서 자녀 교육에 성공하시고 혹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구하면서 자녀가 또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 영혼을 아름답게 또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는지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자녀를 키워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 중심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거듭나서 신적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지혜롭게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 이러저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 겪을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잘못 아이를 양육한 그 일에 폐해를 짊어져야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런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놓쳐버리고 시기가 지나서 이제는 많이 시간이 지난 다음이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자유형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주께서 크신 궁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위로하시며 감사하시고 고쳐주시고 10년 가운데 힘을 더하셔서 이제라도 이런 내용들을 숙지하고 이런 내용들을 따라 자녀를 잘 대하고 양육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